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4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4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마이크 빨리 정상화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떠밀려서 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억지로 막 끌고 가자 가자 이렇게 해서 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교회 나갔던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 봐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고 이곳에 와서 잘은 모르지만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셔도 절대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쌍둥이 그러면은 많이 닮았죠. 키도 닮고 얼굴도 닮고 성격도 많이 닮기도 하죠. 또 어머님에 의해서 아마 옷도 똑같은 것을 입고 또 머리 모양도 똑같이 하고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은 매끈한 사람입니다.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었죠. 수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도 털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 털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매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 취향이겠죠. 그러나 보통 많은 사람들이 털이 많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또 남성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밥 짓고 또 나무를 떼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참 좋아했고 그래서 성격이 조용했다 그랬습니다. 섬세하고 조용하고 원래 섬세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좋기는 하지만요 깨가 많죠. 간교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에서는 좀 거칠었습니다. 박력이 있고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을 다니면서 또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몸에 근육도 많았을 것이고 현대 언어로 몸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멋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에서와 야곱을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많이 따르는가 보면 아마 에서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 에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팥죽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냥하느라고 뛰어다니면서 힘들고 고프고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동생이 팥죽을 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이 동생에게 그럽니다. 그 붉은 것 좀 한 그릇만 나한테 줘 그럽니다. 배가 고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곱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형,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대신 형도 나한테 뭐 하나 줘야 돼. 그럼 뭘 줄까?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주면 좋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형과 동생이지만 형은 굉장한 특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장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시는 특권. 그러면 정상적인 답변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넌 보지 마, 죽 한 그릇 빨리 가지고 와, 뭐 이게 형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야곱도 아마 그냥 한번 툭 던져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이 형 에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단 네가 가져라. 의외의 답변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답게 미련 없이 네가 가져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아마 이 에서도 농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장자권이 넘어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는 것 아십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장자권은 지금 내가 너에게 가져가라고 던진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그렇게 에서도 툭 던졌을 것입니다. 이런 건 있었겠죠. 마음속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툭 던지면서 네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소환되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이 무슨 무익한 말,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다 해놓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다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한 것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가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도였는데요. 이혼 때문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대화를 제가 쭉 하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의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 이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피는 부분에 있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럽니다.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진심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다투거나 다투어서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내뱉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분이 나쁠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무슨 말을 많이 하죠? 그건 독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이 죽일 놈아, 죄송합니다. 이 죽일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바보야. 만약에 여러분보다 힘이 없고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막 내뱉으면 그 말이 아이들 가슴 속에 그대로 박힙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상하게 좀 모자란 아이가 좀 바보처럼 그렇게 되어갑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대화를 통해서 교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심하면은 회초리도 들어서 이렇게 아이를 교정을 해 주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뭐 받을 놈아? 복 받을 놈아? 예, 성령 충만 받을 놈아? 이 잘 될 놈아? 차라리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을 화가 나도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입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을 한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장자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어머니의 자궁을 맨 먼저 연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여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 여러분,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배나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권을 유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이 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일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장자 내 아들로 하여금 모든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차자부터는요 자동적으로 이 장자보다는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장자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권한이 바로 장자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권한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장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장자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형이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 차자인 야곱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에서의 이름이 빠지고 차자인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외골수고 순수하고 화끈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짱입니다. 근육도 많았고요. 몸도 날쌘고 짐승을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간교하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에 비해서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에서죠. 형이죠. 야곱은 치사하고 비열하고 간교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에서를 보면서 와 멋있다, 탤런트해도 되겠다, 몸짱이다, 나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성경 말씀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내팽개쳐버린 것이죠. 그것의 소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이상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버지 이삭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몸만 돌아보는, 내 몸만 좋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내 몸만 멋지면 되는 그런 육적인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에서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은 관심이 없어서 화제를 딴 데로 돌리거나 하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영적인 감각이 없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S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또 몸짱을 가지고 몸짱이라는 이야기 듣는 또 너무 사람들 보기에 멋진 그런 사람들에게 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 별 인기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형이랑 나랑 태어난 지 뭐 시간에 얼마 차이가 난다고 나보다 조금 먼저 나왔는데 왜 형에게는 장자의 권한이 있고 왜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가? 하나님 저한테도 저 장자의 축복을 권한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왜 나는 안 됩니까? 저 그거 가지고 싶습니다. 좀 교활하기는 했지만은 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함부로 이렇게 말 안 하죠. 일단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까 쉽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쉽게 던져버리는 사람의 모습을요 오늘 이 에서의 행동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보통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가는 이 모습.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팠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저도 배가 고프면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맛있는 그 붉은 팥죽이 있습니다. 이 에서가요 허겁지겁 막 부어서 마셨을 겁니다. 물도 마셔가면서 짭짭짭짭 거리면서 먹었겠죠. 문제는 에서가 이 먹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 장자의 명분은 팽개쳐버리고 그것보다도 이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과장되게 말하고 있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근데 그 한 끼 먹으려고 고작 그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네가 원한다면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귀한가 아니면 내 욕망이 더 소중한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욕망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신약입니다. 에서는 구약의 사람이고 한 4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신약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음행하는 자와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에서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이 에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죠. 이 둘은 매우 유사합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욕구를 채운 이 에서의 행동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일을 저질러버리는 음행을 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문화는 순간의 욕정을 참지 말라고 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를 보면요,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색깔도 자극적이고 내용도 자극적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해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만연해져 있죠. 그래서 허기지면은 기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실 허기지면은 배가 고픈 이것을 움켜쥐고 참을 줄도 알아야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죠.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보면은 내 배가 나중에는 신이 됩니다. 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듭니다. 그 끝머리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달려가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작은 식욕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욕망은, 욕망의 속성은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이거 병입니다.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하다가 그게 채워지는가? 그게 채워진다 한들 그게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러다가 여러분 반드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교통신호등도 나는 달려가고 싶지만은 멈추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추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끌어오르고 있는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나는 고장이 난 것이고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독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은 다른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에 빠져 있죠.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중독에 빠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진짜 나의 마음은 내가 빠져있는 그 중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그 중독에 내 모든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갈망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주는 유혹 속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들고 읽으셔야 되고 주일이 되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을 해야 합니다. 이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게 에서의 문화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사냥감을 잡으려면요,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내 눈앞에 있는 뛰어가는 이 사냥물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특징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작꾼은 휴지처럼 버립니다. 그리고는 팥죽의 붉은 색깔, 그 냄새에 꽂혀버립니다. 그 색깔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미쳐서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서가 휴지처럼 버린 그 장자권을 야곱은 생명처럼 딱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을 것인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야곱은 좀 비열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는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의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욕망의 모든 것을 던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죠. 여러분, 죽 한 그릇이 크게 보이고 장자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을 딱 붙들면서 이것으로 쾌락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죠.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 왜 제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면은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들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몰랐고 왜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 제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참석을 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욕망에 반응하라고 하는 이 충동적인 세상에서 본능을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만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에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또 지옥이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